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방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을 사도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록된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 이 말씀에 실제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교리적인 내용을 담은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 교리와 또 의롭게 된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 교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아닙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들로서 궁극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계속 논의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 알고 계시죠? 참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에게 돌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이방인을 접붙였다라는 표현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절정으로 이해를 했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신이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종국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전개 방식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 예시로 3절에서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6절에서 이에 상응하는 강구를 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기원문의 형태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 이와 똑같은 논리 전개 방식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권면을 하지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서로 받으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래는 서로 받으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바울은 14장 3절에서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기초해서 받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받고 말하면 교회가 어떤 일에 휘말릴 수 있는가, 서로 받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나와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분쟁과 다툼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상호간에 비난하고 질책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은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공동상속자로 알고 남편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마치 그런 자세와 태도로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는 쌍방적이고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 관계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동일한 목적 하에서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될 근거로 3절에서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죠. 그런 것처럼 7절에서도 교우들이 서로 받을 수 있는 근거로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어떤 일이 역사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모든 활동의 배후에 역사되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받아들이고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이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그를 용납하는 이런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이신 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지체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본성과 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용납받았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8절 9절에서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지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추종자라고 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할례 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할례도 받았고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각종 정결 규례를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원시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종으로 나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상 약속의 1차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적어도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복,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났고 이방인에 대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는 그분의 궁휼하심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와 진실, 인자와 궁휼 이것이 단지 그냥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선포로 나타난 게 아니고 역사 가운데 구원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가운데 포함된다는 이 사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구약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0절 이 네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용한 구절은 시편 18편인데 성경을 아시는 바대로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18편 49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역사서에 속하죠. 따라서 지금 바울이 구약의 역사서, 성문서, 율법서, 선지서 이 네 가지 책에 있는 구절을 다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보편적인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네 가지 인용문들은 모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구약 본문 네 군데를 인용했습니다. 그냥 보면 단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바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할 때는 한 책이 점하고 있는 위치와 한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알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말할 때도 전체 문목을 헤아리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혹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이런 말씀들을 시편에서 인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냥 따다가 그냥 딱 붙여넣는 그런 방식으로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 전체 문맥을 항상 이해하면서 인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첫 번째 인용하는 구절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길고 자세하게 묘사한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자, 시편 18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8편에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50절을 보시면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사무엘서를 읽게 될 것인데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 언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사울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폐위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 위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그림체로 보여주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대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 18편 1절이나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33절 이하를 쭉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과 죽음과 수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방인 가운데 찬송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서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일에 앞장서죠? 어떤 일에 앞장섭니까? 이방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에 앞장섭니다. 심지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자기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원수의 올무로 더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18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18편의 저자인 다윗에게 유능한 군대나 혹은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32절과 39절을 보시면 시편 18편 32절 39절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띠우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절대로 원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뒤쫓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42절에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다윗왕의 승리를 통해서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되었고 열방은 그 다스림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4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끌어가는 이 끄심에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셔야 돼요. 뭐 그냥 그 이야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결국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일은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정복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편에서 나타나는 군사적인 용어들, 원수를 진멸하고 열방을 정복하는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묘사하는 장치인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다윗이 활과 검을 사용했다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바울이 두 번째 인용한 구절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강의를 한 지도 벌써 한 5, 6년 지난 것 같은데요.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모세의 노래죠.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죠. 그러나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런 사실을 실제로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새겨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노래로 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32장으로 여러분들도 또 한번 가서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을 쭉 보시면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함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궁휼과 이방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는가? 32장 26절 이하를 잘 보세요. 신명기 32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힘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다고 오해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내쳐버렸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본래는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받아 망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궁휼을 더듬었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쭉 언급하다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2장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민족들아 라고 말할 때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열방들을 가리키겠죠? 민족들아 누구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라. 너희들이 섬기는 반석은 진정한 반석이 아니다. 내가 참 반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후 회복은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단지 지역적인 문제만 국한하지 않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투영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냥 좀 참으라, 좀 받아주라, 좀 인내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궁극적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세 번째 구절로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7편으로 또 가보십시오. 시편 117편은 잘 보시면 111편부터 시작되는 시리즈로 된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111편부터 117절, 117편까지. 그런데 그 중간에 114편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114편을 중심으로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111, 112, 113, 그 다음에 114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그 다음에 115, 116, 117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11편부터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113편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자, 그런데 115편부터 117편은 모두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우들 그래도 음악에 좀 관심 있는 분들 할렐루야 찬양 연습했죠? 4월 9일날 부활주일일 때도 한번 할렐루야를 또 한번 하자. 또 혹시 또 잘하시면 한 곡을 좀 더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된 시편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마지막 쪽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111편부터 117편까지의 내용을 뒤에다가 몰아놓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146편부터 150편 그쪽에 포진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강의를 수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편은 기록된 것도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편집된 것도 영감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집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한 곡을 들어보시면 마지막 4악장은 피날레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한 곡 마지막이 아다지아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프레스토로 끝이 납니다. 몰아붙이죠? 그래서 엔딩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엔딩 부분에 이 내용을 다 몰아넣지 않고 제5권의 시작, 107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작 부분에서 쭉 시작해서 중간에다가 이 내용을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107편을 보시면요. 두 구절로 된 간단한 찬양시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왜 모든 나라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셨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제가 교회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종으로 나누는, 횡으로 나누는 이런 모임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배우는 일 외에는. 왜 그랬냐면 교회 보편적 성격을 모든 소그룹이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취미 맞고 나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기호가 같고 그러면 교제하는데 참 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모아놓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어렵지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모임을 주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신 바대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성도 교제모임을 갔는데 한 달은 남자 여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 90세까지 함께 다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보편적 성격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이 의도 때문입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받아주고 나하고 생각 맞는 사람은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성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끝까지 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도 어렵지만 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임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찬송하게 되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진실하심과 궁율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한 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전적인 자비와 궁율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징벌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그렇게 노래할까요?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찬송을 왜 합니까? 뭐 축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에만 달려있다. 그분의 궁휼하심에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궁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내용이 시편 117편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인용하는 네 번째 성구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1장을 찾아놓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서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1절부터 9절에는 장차 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에 대한 설명이 쭉 나타나죠. 그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사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은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기사와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구절인 10절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 25장이 어떻게 끝이 나지요? 열왕기 하 25장은 유대가 망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고니아, 고니아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에윌 무르닥 왕 때 요고냐가 복권되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왜 열왕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왕,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나라가 망하면 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왕이 복권되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이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 구원사역을 성취하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메시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 왕가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은요,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안스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꼭 사용해요. 일어난다는 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네 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쭉 살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공동체죠. 그래서 때문에 다가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디트리 본회프의 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때문에 다가가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자다.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서 친한 것은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지 않고 한 공동체 안에 있긴 한데 사실 신앙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 취미가 맞아. 나하고 직업이 맞아요. 나하고 좀 통합니다. 나하고 재산이나 지적순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몇 번 차도 마시고 놀러 다녀보니 괜찮아요. 그래서 다니는 거. 그것은 일반 세속 집단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성부를 기쁘게 했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공의로 심판할 수 있지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런 자소가 되도록 너희들도 서로 받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소와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기원문과 같은 이 내용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어떤 내용을 권면하고 그 예시로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기원문의 형태로 권면을 했죠. 그게 5절 6절이었죠. 똑같이 13절에도 기원문의 형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라고 말하면 물론 질병이나 지진과 같은 물리적인 문제도 물론 문제인데요. 끊이지 않는 문제 핵심이 뭐냐면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에요. 어디가 하나 편한 데가 없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닦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도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조금 정확한 뉘앙스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는데요. 이 믿음 안에서라는 이 말은 이 원래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라는 명상 아니거든요. 네. 믿는 데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면 교회 연합과 일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내 본성을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을 훈련시키고 그 본성을 다듬고 그 본성 안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면 생각하면 내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너와 나로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 된 공동체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할렐루야를 말씀했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이 어디에서 피날레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실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 아니고요. 계시록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을 읽어보시면 할렐루야 주 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각 나라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종말론적인 기쁨을 현재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기쁨, 하나된 기쁨. 여러분들 연합과 일체를 이룰 때 누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뭐 하자 그러면 야,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먹자 그러면 나도 그거 먹고 싶었는데 아니, 필요가 있는데 한 대 딱 채워주고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받고 일치를 이루는 이 일은 최후에 누리게 될 구원을 누리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 고신대학원의 유혜모 교수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송영의 신학 참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내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까? 얼마나 찬송을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생각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남는가, 내가 얼마나 편할까? 그거 생각하면 답은 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일하는 문제는 바울 시대 로마 교회도 겪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교회인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 시대도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을 확인해서는 안 되고 바울이 권면한 해결책을 적용해야 되겠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서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을 하다 보면 분별하는 일에 능합니다. 분별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상실한 채 자기 주관적 견해를 성경적 진리라고 막 주장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개혁교회 다닌다, 개혁지신을 한다 그러면 요즘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손살 흔들면서 그런 분 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혁교회가 생겨나면서 떠돌이들이 생겼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는 시편 찬송을 안 부르네. 아니네. 뭐 이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성을 마치 절대 진리로 생각하고 나와 좀 다르면 전부 다 내칩니다. 핵심 교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성화된다는 이런 핵심 교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머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냐 저희는 중요하게 물론 생각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선은 아니거든요.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말씀이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주장을 해도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보통 장로교회는요, 특별히 개혁 신학, 보수주의 신학은 WCC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합과 일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진리의 핵심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거지, 연합과 일치 운동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잘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의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회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구제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나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5장 후반부를 보세요. 극심한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림에 처하자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은 교회는 자기 분수에 지나도록 구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나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정죄와 파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과 평안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아는 교회로서 우리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조금 더 안다고, 개혁신학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한다고, 남들보다 조금 마음이 좀 굳세다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자기 것, 지까지 있게 뭐라고 그러면서 뒷담화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랑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저희가 함께 생각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안목을 갖지 못한 채 현재의 문제만 매몰되어 살아가고 판단하고 그렇게 속이 좁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확장해서 보여준 그 의도와 목적을 저희가 꼭 기억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 겪는 고통과 우림이 다인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소망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채워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또 우리 자신이 희생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 또 우리 모든 보편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